다섯인대로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는 10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첫 부분 하겠고 여러분 두 번째 부분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7장 1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12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많은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전쟁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갈 때에 아마 우리가 입장이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성취하셨다라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성을 그냥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차지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전체를 제물로 다 바쳐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지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경으로 되어서 읽을 때마다 입장이 우리가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인 것 마냥 이스라엘 민족인 것 마냥 해서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보면은 이거 참 좀 거시기 하네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해론 부딪혀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거룩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투가 다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더 우선함을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또 중보기도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게 하는 영안을 띄우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행진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 같은 장애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열쇠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룩한 전쟁 성전의 그 목적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 지금 왜 이런 특색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때 왜 여리고성을 그렇게 다 희생으로 바치게끔 하시는 것인가? 세 번째 첫 번째에 그럼 이렇게 하신 것에 무엇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완성시키시려고 보이시려는 표적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요 세 가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성전의 목적, 성전의 그 이렇게 특색입니다. 저희 토요 한국학교에 뉴욕 영사관에서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독도를 중심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개발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좀 주시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의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턱 들었던 생각은, 야, 독도가 무슨 큰 섬도 아니고 망망한 대해 가운데에서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사람이 살지도 않는 무인도입니다. 할 수 없이 누가 자꾸만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도 불러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다 외우듯이 노래도 만들고요. 그리고 콩알만한 화산섬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라 간에 감정이 끓는 외교 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어 왔을까. 조금만 더 지나치면은 이것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이나 정치적인 야망이나 어떤 민족의 자존감을 걸어놓고 인류의 역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분쟁과 쟁투와 살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살상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런 유의 하나일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침략과 정복을 위해서 이미 다 승리한 자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빼앗긴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 우리가 전쟁이 뭐 때문에 전쟁을 하십니까? 이웃 간의 전쟁을 왜 하십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무튼지 간에 뭔가가 자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땅은 점령해서 경작지를 넓히고 사람은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은 아사서 화폐 가치로 쓰는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두 가지 큰 정치의 시스템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치의 형국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자그마한 거기 읽어보시면은 많은 도시국가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그 마을마다 동네마다 자기가 대장이라고 호족들이 거기 대해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거기 대해서 분쟁하는 그런 시스템, 도시국가의 시스템,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금방 탈출해서 왔던 전체가 큰 국가를 이루어왔던 그런 이집트라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 두 가지 시스템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듭니다. 나에게 지금 1,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1,000명 있으면은, 그럼 옆에 있는 국가, 옆에 있는 국가를 해봐야 큰 국가가 아니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있고 그 옆에 주변의 마을, 그러면은 나라 하나 국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기에는 군대의 숫자가 한 500명에서 600명 있다더라라고 계산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나는 1,000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저쪽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려가지고 저쪽을 잡아먹으면은 내 군사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은 내 군사가 1,500명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내 반대쪽에 있었던 국가는 똑같이 1,000명이었는데 거기 대해서는 간당간당하니 맞추고 있다가 내가 저쪽에 500명을 잡고 나면 내가 1,500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가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따라올래, 조공을 바칠래, 아니면은 내 1,500명을 가지고 거기 대해서 덮어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이런 재난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망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 가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오면은 내 1만과 저쪽에 있는 2만이 가지고 싸울 수 있겠는가 보고 싸울 수 없겠으면은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기본 상식이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대에 그래서 전쟁들이 쭉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군사 숫자 불리고 그 다음에 잡은 사람들은 노예로, 사람을 잡은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노예로 사람을 잡아오면은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종업원이 그냥 더 많은 것이고 생산력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임금을 별로 안 준다 하더라도 그저 먹이는 것만 하면은 그때까지 그저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에 북쪽에 있었던 전쟁력 그 군사 경제력보다 그 당시 시대에 남쪽이 훨씬 더 경제력이 더 우월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있는 노예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생산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조건으로 전쟁이 그것이 붙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 저 사람 불쌍해서 인신매매단 됐으니까 안 됐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철두철미한 돈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를 키우고 또 사회적 시스템 만들고 자꾸 몸집을 키워서 더 좀 더 큰 나라를 잡아먹고 해서 자꾸 키워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합종연횡처럼 내 옆에 있는 나라를 내가 안 잡아먹으면 다른 나라가 언젠가는 잡아먹게 돼 있어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 내가 그 나라한테 더 커져서 내가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잡아먹히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잡아먹히기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라도 자꾸만 전쟁을 벌려야 되고 자꾸만 몸집을 키워야지만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을 이룬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도망쳐서 피해왔던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켰고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하면은 잡힌 민족이 히브리 사람만 잡혀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나올 때에 노예들이 나올 때에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잡족 가운데에 아마 우리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마한 잡족들이 그 가운데 숫자 해서 잡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노예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민족 빠지니까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중단 잡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수의 지배계층이 피라미드 같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자리 잡고 그 밑으로는 차례로 피지배계층을 형성하고 밑에 조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두는 정치 논리와 사회조직을 써서 있다가 언젠가는 왕조가 바뀌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그 안에 부패가 있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그 나라가 깨어지고 나면은 산산이 도시국가의 군소 형태가 되면은 또다시 악순환 고리처럼 파괴와 실상의 잔혹사가 가나안처럼 다 흩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비단 수천 년 전에 미개한 사람들만이 일어나는 현상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걸어보시면은 이것이 안 되어서 뭔가 인터넷 때문에 뭐가 해서 전화 걸어본 전화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전화를 하는 거 해보시면은 거의 90% 넘어서는 미국 안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인디아나 저기 벵글라데시나 심지어는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거기서 전화를 다 받게 됩니다. 옆에 있던 짭들이 어디에 가 있는 거기다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관념들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산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그저 부자가 있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면은 나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됐다 그럽니다. 글로벌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의 경제들이 그저 구멍가게하고 중소기업 어느 정도 있던 사람들이 웬만하게 크지 않으면은 여기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태평양 반대쪽에 있는 저런 데서 모든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있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가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도 돈이 이 동네에서 돌아가는데 그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월말트에서 받았던 돈들이 이 동네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월말트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주 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은 그 돈들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몇 특정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데 투자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게의 주인들은 잘하면은 그 동네에 월마트나 이런 대형 기업의 매니저 정도 되고요. 안 되면은 파트타임 워커로 되고요. 그렇게 돼서 끊임없이 경제의 고리들이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더 커지지 않으면은 더 커지지 안 되게 돼 있는 그런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수 없이 이렇게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가고 있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요즘 무역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벌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고 나면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지 이유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혼돈스럽습니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와서 가축으로 쓸 수 있는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서 없애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난 그러면은 여리고 성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이라도 좀 가져야지 싶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전부 흙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간에 성문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두 번째 성문을 달면은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정말로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리고 땅 남아 있으니까 이 땅을 내 거로 지금 해야지 성문을 한 사람이 그 순서대로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에 이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지? 내 손에 들어온 게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지? 혼돈과 혼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지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은 그 당시에 따지면은 명품 옷 몇 벌, 금붙이 몇 개 설정했다고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몰수 대신 돌 무더기로 그렇게 해서 여리고라는 토지마저도 불태워서 흙더미가 된 희생제물이 될 정도로 또는 이 사건이 이때만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조금 아신다고 알겠고요. 사울왕이 왕위가 폐위가 되고 하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해서 그 민족에서 전부 쓸어버리라고 그랬을 때 성전을 했을 때 그걸 하지 않고 몇 사람 살리고 좋은 거 살려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핑계로 살려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나의 왕이 아니다. 이제는 다윗으로 왕위가 옮긴다라고 성전의 원리로 하나님의 실망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객기로 지나 가는 일이 아니고 뭔가 분명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대대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 구조 자체 전쟁 인류가 통상 전쟁 벌이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전쟁 경쟁과 분쟁의 근본 원인을 불식해 하는 그 전쟁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희생제물은 바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단순한 소유나 탐심보다 더 큰 가치와 바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도시국가 하나 먹고 그 다음 도시국가 하나 먹고 우리가 잘 되면 이집트처럼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 지배하면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델 자체를 부정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게 십계명 바로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고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들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물질에 붙어서 이런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면은,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면은 나를 소유로 삼는 이 삶, 너희들의 가치와 기준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지?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의 가진 탐욕과 여러분의 가진 욕심을 좀 더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슬하고,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으시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녀서 하는 것 많지 이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곧 마하반야 파라밀타 나무아미타불 하는 4월 초파일 날 큰 연등 하나만 잘 다시고요, 거기 대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만 하셔도요, 거기 대해서 대우받고 대접받습니다. 탑돌이 몇 번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부적 몇 군데만 해서 용하다는데 찾아가서 하시면은 웬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회비도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자주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읽으라는 건 많아요? 왜 이렇게 살아라는 건 많아요? 이렇게 이게 수지파산이 안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따지시면 이 길은 어리석은 길인 것 같아요. 생각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집트나 가나안의 패런을 또다시 반복해서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상위 가치를 받아들여야 순종이 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 표현부터 들어갈 때에는 요 조금 떨리지만은 제가 경제학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말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안식년의 제도가 뭔가 하면요, 너희들 가운데서 그거 가시기 전에 뭘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당꾼을 보내서 땅의 지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12개로 쫙 나누셨어요. 12개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 보고 제비 뽑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저는 뭐 복권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프라블럼 없습니다.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제비 뽑으시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양심의 가치 느끼시면 하지 마시고요, 안 느끼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습니다. 뽑는 것은 어느 누구도 힘 있는 자가 나는 우리 집안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거 없이 공평하게 나누고요. 그럼 땅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제비를 뽑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 가문을 쫙 나눠요. 가문을 쫙 나누고 도시 이름들을 미리미리 다 정해놔요. 그리고 나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요. 그거 걸리면은 그게 자기 집안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부터 너희들의 땅과 동과 서와 남과 북과의 한계를 딱 정해주세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졌으면은 더 가진 사람이 힘 있다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예요. 그러면은 안식년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경제 관리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방탕해서 하실 때는 가진 게 몸밖에 없을 때에는 몸을 팔아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렇게 될 때라도 7년이 되고 나면은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값도 몇 년 안식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계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진 게 또 몸 팔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땅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은 그때가 어떤 때가 되는가 하면요, 희년이 되고 나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뽑기 해가지고 원래 주인에게로 이 땅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25년째 됐는데 땅을 저 사람 땅을 저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몇 년 가졌느냐 보고 25년 남았습니다. 희년 될 때까지. 그러면은 땅에 대해서 가만히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투기하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는 복부인이 나올 구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을 가지고 투기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25년 남았으면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이 땅을 살 사람은 25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활용하고 땅을 활용할 사람이 이 땅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니크한 법 중에 하나가 파산법입니다. 사실은 그게 세컨 찬스를 주기 위한 파산법의 원리가 바로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의 구조에서 여기서 나왔다고 책에 쭉 나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나온 것들을 이렇게 PBS에서 공연 뭐 인터뷰하고 나오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요, 한국에 있어서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는 미국 경기에서도 지금 경기가 아프고 난 다음에 힘들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산층이 다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많이 심화가 되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저 형설의 공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고 나면 좋은 대학 가서 어떤 나중에 이렇게 밑에서 노무현 씨가 되든지 간에 이명박 씨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구조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누구 말대로 가진 것들이 더 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당 100만 원짜리 과외 수업을 할 때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 치맛바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말은 그렇지만 구조 자체를 딱 막아놨어요. 그것이 더 심화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을 옆으로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지나고 나면은 요즘 말해서 경제적인 불황이나 공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많아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안식년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희년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안식년 될 때는 공장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하루 동안에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 줄 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하면은 여러분 집도요, 원베드룸에서 흥분의 집이 구멍 하나 뚫고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이불 안에서 구멍 하나 뚫고 있을 때는 사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식한 5베드룸, 10베드룸, 20베드룸 되면은 제가 저기 가서 죽는지 사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사귐이 점점 없어지고, 가난이 좋은 것이 아닌데 다 같이 시스템와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다 같이 경제적인 공황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세컨 찬스라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사람 쪽에서 경제 쪽에서 할 수 토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주의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저기 유배지로 보낼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땅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연수만큼 해서 하시겠다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70년 동안 보내요. 그럼 77이 49 따지고 보시면요, 아마 제 짐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탐욕이 있어서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켰던 때가 처음에 좀 있고 그 뒤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시면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 문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 이건 하나님이 원래 세컨 찬스,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못 사던 사람도 아무리 망나니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도록 했던 구조를 땅 지게석으로 옮겨버리면은 이거는 영원히 옮겨버려요. 세컨 찬스를 할 수가 없어요. 가진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종교적인 세력을 움직이고 정치적인 논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던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내셨는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나라를 세웠을 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있던 이집트나 가나안의 도시국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모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둘 필요가 없다. 포로로 보내는 것이 똑같다. 나는 이 땅에 대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체하지 못하는 막연한 탐욕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관에서 벗어나서 오늘 지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받아서 누리는 소유와 관계와 여건이 하늘이 나에게 주신 유업인 줄 알아서 성실로 받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지상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작은 교회가 합해돼서 큰 교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가졌다고 이루고 자랑하는 그 가치관이 그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목회의 성공이라면은,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그것과 세상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언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이걸 포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사고 이 땅에 붙은 것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갑다. 왜 저렇게 할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목회할 때 이 이유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지? 무엇이 있는 것이야? 왜 저때 혈기를 내지 않지? 왜 저때 저걸 포기하지? 왜 저 길을 가고 있지?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뭔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최소한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시는가 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으로 기껏해와 60년, 70년, 요즘 같으면 길어야 90년이 다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 갑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는 점령지 성입니다. 이때에는요 이걸 다 바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데 갔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대해서는 짐승은 또 거둬라 그러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요 점점점 루슨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 11장 끝절에 가시면요 드디어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새로운 표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만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점점 그것을 누리게끔 풀어주세요. 우리가 가면서 점점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 이 하나를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종국적으로 너희들이 바라고 수고해서 얻게 되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이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가정이 되고요 교회도 되고요 기업이 되고요 여러분 자신의 생애, 명예, 사명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렇게 바칠 때에 아니 왜 바쳐요? 이 doesn't make sense at all. Because he said so. 주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주인이 아, 저거 꼴보기 싫은데 저거 때려들면 안 돼요. 주인이 그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 그러면은 새빵 사는 사람으로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거 건드리면은 두 글자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빼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빼면 안 돼요. 그게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조절 기능이 바로 중앙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동일한 이치가 11조도 우리는 사람 생각할 때 구약에는 11조만 했는데 이제 신약인 걸 없어졌다고요. 맞아요. 신약에는 10의 10조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돈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깝습니까? 아까운 것은 내 거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요. 십계명도 왜 십계명입니까? 내 행동거지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내가 나를 자발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알고 인정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행하는 폭력과 무례가 얼마나 많은지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남편은 그죠? 우리 아빠는 예입니다. 남의 식구들한테는 거기 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고 뭐 다 해주면서 정작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는 인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십니까? 그때 들을 때 변명하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맡겨줘서 어떤 분이 나에게 귀하게 와서 여기 와서 맡겨줘서 한 달 동안 있어서 손님이라고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대우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 것이니까 함부로 쓰고 물건도 정하지 않게 쓰고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이니까 너무 집착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짜증도 분노도 섭섭함도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으로 나에게 부탁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당장이라도 부드럽게 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악과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에덴 동산같이 내 것 딱 있는데 하나님이 던져주신 선악과는 이런 것입니다. 저거 하나만 없으면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턱하니 하나 던져주신 것이에요. 그냥 또는 저것 하나만 내 것 되면은 내 인생이 딱 되는데 요거 하나만 딱 되면은 Complete, 완벽, perfect. 내 인생의 에덴 동산처럼 참 완벽한데 안 주시는 그 하나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운 선악과 나무입니다. 저 이거 말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쉬움과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풍성한 인생의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입장 바꾸어서 하나님의 존재에게, 하나님에게요, 제 마음대로 안 된 선악과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지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잘났다고 빠락빠락 내 주장 세우고 꼿꼿이 세우는 존재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또 보고 있네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라도 하지 않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순서를 통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당하게 합니다.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해요. 그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주인인 줄 알았구나 하고 겸허히 내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셨을 때 첫 성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첫 성을 받으시고요, 유월절에도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을 받으세요. 그런데 수확할 때에도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 거라고 거두세요. 절개 중에서도 초실절이라 그래서 그것도 따로 있고요. 양을 낳아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건 따로 구별져요. 이것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거가 민수기 3장 46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파를 다 계산을 해요. 민수기에 계산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린 바쳐진 지파로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집안을 다 계산했는데 각 집안에 장자의 숫자를 계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 집안의 장자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22,373명이에요 계산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백성들의 숫자를 태어난 지 한 달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다 계산하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대략 그 정도는 어림짐작 해가지고 그저 같이 또이또이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373명이 볼이 나요.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한 명에 대해서 은다섯 세겔로 계산해라는 것입니다. 그 은다섯 세겔이 속전을 바쳐라는 것이 노예 한 명을 데리고 올 때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가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373 곱하기 은다섯 세겔에서 그걸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자들이 전부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첫 열매가 온전히 바쳐지는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맏아들은 전부 문제로 해서 제끼시고요, 야곱이 둘째 아들이고요, 전부 둘째를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 바치셨다는, 타락됐다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가 이 모든 희생의 완성이고 성취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마음을 널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는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요 관심이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 대해서 지금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점은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 짓고 안 지을 수 있는 선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노예로 잡혔기 때문에 그런 선택 자체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여리고의 전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는 근본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이고 하는 것이 끔찍하십니까? 끔찍합니다. 저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기다 끔찍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향해서 내어 버리시고 보이시고 번제단을 불로 다 불태우는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사실은 너희들은 이때까지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렇게 살아온 방식들을 너희들 눈앞에서 포장 없이 보여주니까 끔찍한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내 아들을 던지셨다고.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벌거벗기시고 불태우신 그 희생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내 인생 과연 하나님께서 이거 될 것인가?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리고성에서 십자가의 주님의 비워지심을 보시고 여리고성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투자하신 투자를 보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막아서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들이 있을 때에 그분이 이런 투자하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대마불패라는 말이 있듯이요 Too big to fail.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놓으면 도저히 그거는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다 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에는 당신의 투자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투자하신 거 살아가실 때에 내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이라도 그 여리고성벽에 대해서 이미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꽂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나의 욕심을 끄는 방법이 욕심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땅에 붙은 욕심을 끄는 방법이 하늘의 욕심으로 바꾸는 것인 것. 나의 좁은 소욕에 사로잡힌 것을 주님이 나에게 대한 포부를 깨우치는 것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성전을 벌리시고 당신의 온몸 던지셨듯이 이제 저희들이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